하나님의 말씀 욥기 보겠습니다.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욥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이나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는 성경 구약 성경 구성상 시가서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끝나고 역사 끝나고 이거는 이제 시가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 그러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적 그 단어에서 파생된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의미가 완전히 좀 상반돼요. 그래서 하나는 아예브라는 히브리적 단어는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자란 뜻이고 또 아람어 개념으로는 아바라는 그 파생된 금 어떤 그 뿌리를 보면 이것은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욥의 의미를 그 아람 쪽의 언어에 근간을 두고 그 회개했던 사람, 회개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친구들과 했던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욥이 한 얘기를 다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대부분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연대를 보면 이 시대가 언제인가 그것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금 길게 보면 요셉,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그 42장 11절에 보면 그 화폐 단위가 하나 나와요. 거기 보면 캐시다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3장에도 보면 크시다, 이거 야곱 시대에 썼던 그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썼던 화폐 단위를 같이 사용했었던 시대니까 아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제일 먼저 보면 이 사람은 그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 사람의 신앙관 또 사회성 이런 모든 것들 성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사람의 가족관계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경제 능력을 보여주는데 아주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부자고 자식이 많으면 대부분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은 안 좋잖아요. 보면 대부분 안 좋은데 이 집안은 아주 신앙도 좋았고 형제들 관계도 좋았고 아주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어떤 생일 잔치가 벌어지면 다 초대해서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집안인 게 뭐냐면 아버지가 다 모아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 번제를 드려.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혹시 우리 자식들이 모여서 놀고 먹고 떠들고 그러다가 잔치하다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여 참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요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 믿음도 좋고 부자인데 성품도 좋고 자식들 신앙 교육까지 잘 시켰던 사람, 굉장한 사람이죠. 정말로 정말 안 계실 것 같은, 역사 속에 이분만 이럴 것 같은. 왜냐하면 성경 역사 속에 보면요, 이런 분이 성경에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있나? 자기 믿음도 좋고 자식들 신앙교육 잘 지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이 성품도 좋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은혜를 입었던, 결국은 하나님도 칭찬할 만한, 하나님도 사탄에게 너 욥 봤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장면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땅에 있는 욥을 이렇게 영화가 조명을 하다가 어디로 방향을 탁 바꾸냐면 하늘로 바꿔요.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욥기가 문학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있는데 사탄이 끼어들어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상 회의의 장면은 구약 성경의 아주 문학적 표현으로 여러 곳에 나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회의를 하시는 장면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느 장면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사야 6장 8절에도 보면 이사야를 두고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는가? 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그런 회의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보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도 보면 욥기 1장 6절에서 12절도 보면 그런 천상의 회의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욥잘 봤느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사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욥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큰 복을 주셔서 잘 섬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욥이 잘 섬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요 생각이 보통 누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 인과응보적 사고가 이 세상의 사고고요. 그게 사탄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런데 욥은 손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이 순간 이후로부터 마지막 욥기 끝나기 직전까지 욥이 고생 억수로 합니다. 정말 억수로 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죠. 그래서 욥이 정말 순식간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죠. 그랬을 때 욥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욥의 첫 번째 고백은, 여러분 여기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든지 박스를 쳐놓고 늘 기억을 하실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대부분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전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이죠. 정말로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탄이 두 번째로 천상회의에 나타나는 장면을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재물 갖고는 안 되고요. 욥을 직접 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을 직접 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안 된다, 생명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욥이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종기 나고 병 나서 고생 또 억수로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제 몹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아, 이 여자가 또 아내가 또 여러분 자식 뭐 여자 입장에서도 자식도 없어지고 졸지에 뭐 잘 사는 마님이었다가 쫄딱 망했으니까 화도 나고 뭐 그러겠죠. 욥이 또 거기다 병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병은 안 났잖아요. 욥은 지금 병까지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참 세상에 몹쓸 여자가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셨죠? 남자들이 힘들 때 몹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게 아내 돕는 배필의 역할이지, 이럴 때 이 여자 진짜 못돼. 성경에 나오는 못된 여자 중에 한 여자. 못된 여자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시리즈 이세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이 여자도 그 계열에 들어가 제가 보면. 근데 욥이 그런데요 참 대단해요. 화를 내지 않고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두 번째 욥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직접 병에 걸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는 아내조차도 타일릴 정도의 믿음과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이 아프고 완전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얼마나 욥의 형편이 어려운지 여기 보니까 며칠을 같이 있는 거예요. 7일을 같이 앉아 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이때는 뭔 말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욥기는 욥의 참 괜찮은 데가 1장부터 2장까지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자 그럴 때는 2장까지의 인내예요. 3장부터는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는 게 하이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이 친구들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시간 동안 쭉 읽고 넘어가도 사실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이 욥기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강의한다니까 42장까지 이거를 어떻게 42주를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1장, 2장을 한번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 고난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난. 특별히 욥같이 믿음 좋고 의로운 사람도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성경이 그걸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안 나오죠. 욥이 뭐 벌받을 만한 짓 한 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도 당할 수 있는 게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어떤 존재인 거예요? 남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남 잘못되는 것을 기다려보고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러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도요 인내심이 대단해요. 언제까지? 욥이 망할 때까지. 욥이 진짜 망하는 건요 병 걸리고 가정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도록 하는 게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든지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고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이에요. 욥의 가정 내버려 두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삶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걸 내버려 두지 않고자 하는 게 사탄이에요. 이건 사탄은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허용하셨을까? 사탄이 아무리 욥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고자 해도 하나님은 뭐가 자신 있으신 거예요? 욥을 붙잡고 계실 거가 자신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 그거예요. 욥의 의지의 한계, 욥의 인내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고 마지막에 다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시는가. 왜냐하면요, 3장에 곧바로 가서 이제 욥이 딴 사람이 된다니까요. 2장까지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3장으로 넘어가, 3장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모하니라 저주하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2절은 여러분이 보세요.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마를 베었다 하던 그 밤에 그러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장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란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었던가? 그렇지 아니하였선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더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예. 여기 보면 3장에 와서는 욥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맨정신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욥이 사실 욥을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욥이 스스로의 태어난 날, 또 나 왜 이렇게 죽지 않는 거야?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고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배워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1장, 2장까지는 맞는 말 같지만 역시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뭘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누구를 붙잡고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입니다.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런 욥, 연약한 욥, 믿음 좋았던 욥, 하지만 또한 자기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욥. 그 욥을 바라보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한 날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혹 지금이 참 어려운 순간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내 믿음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었나? 내 질병 가운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참 속상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었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또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인도해 가실까?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기자는 정말로 고난 가운데 반복해서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시편의 고난 시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를 의지해라. 그를 끝까지 경외해라. 그에게 끝까지 순종해라.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환경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안개 낀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안개가 걷히면 새날이 오는, 밝은 날이 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해요. 그리고 그 절망을 통하여서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나쁜 것이 있다면 절망과 원망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속이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 때, 하나님을 빨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빨리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금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늘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일어나는 훈련들. 그러니까 누가 나안 도와주나 하고 주저앉아서 손 내밀고 살지 말고 내 스스로 땅 짚고 일어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어려운 삶들이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그리고 내 삶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이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 땅을 짓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겠다는 어떤 결단, 의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때 우리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적 동의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욥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놓치는 장면이 3장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얼만큼 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느 수준인지, 어느 만큼인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지,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윤택한지, 아니면 그래서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넘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보다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힘들 수도 있고 말은 못하지만 어려움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회복이 되고 즐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회복이 되면 지금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비로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가 그런 거죠.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질병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날 한날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날 한날을 살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실감이 나지 않고, 뭐가 실감이 나냐? 문제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연약한 믿음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실감이 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어야 하고요. 천국이 정말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오늘 점심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을 만나서 잠깐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 다른 이단 종파인데 부활은 있지만 천국이 없다고 자기한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그거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럼 부활하면 뭐 하는 거냐고. 웃기지 않으세요? 부활은 있는데 천국이 없대. 그 부활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설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 있고, 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눈 똑바로 쳐다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있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그런데 두려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부활과 천국 때문에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잖아요. 아, 100세까지 안 아프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배 안 고프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들 현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연세 드실수록.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랑 정말로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가끔 하나님 아는 척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실감나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 무서운 삶입니다. 평안한 삶은 삶을 아무리 곤고해도 그 하나님이 실감나면 평안한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실감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실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지금 잠깐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고난 가운데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지금 편하시겠어요? 아니시죠? 아니시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일어나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세요. 힘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하나님 실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